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석유 산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서요. 한때 세계 최고 부자로 손꼽혔고 막대한 재산을 교육과 문화 사업에 투자한 존 데이비슨 록펠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철이 시작되면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전하는 뉴스, 바로 뉴욕의 록펠러 센터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군요.
그렇습니다. 이 록펠러 센터란 뉴욕시 맨하탄에 있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인데요. 이 록펠러의 부와 사회사업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이 록펠러는 야비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이 세계 최대 자선기구도 만들어서 칭찬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록펠러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지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록펠러는 1839년 미국 동부인 뉴욕주에서 태어났고요. 나중에는 중부지방인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서 살았습니다. 6남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학교는 고등학교까지만 다녔고요.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집안일을 도우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포기를 했습니다. 10대 소년 시절부터 농산물 중개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 수단이 좋아서요. 사업은 빠르게 확장이 됐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석유에 손을 대게 됐나요?
1859년에 펜실베니아주라는 곳에서 최초의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석유라는 것이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죠.
예.
그런데 과학자들이 석유에서 등유, 그러니까 등잔불에 쓰는 기름으로 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록펠러는 그때 이 석유가 장래성이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석유 정제업에 손을 댔죠.
예, 이 전기가 없던 시절이라서 석유는 많이 팔렸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록펠러는 31살 때인 1870년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 뒤에 석유는 이 등불용만이 아니라 점차 연료로서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수요가 계속 늘어났고요. 여기저기서 원유를 뽑아올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 록펠러가 살던 오하이오주에서도 대량의 석유 매장량이 발견됐다면서요?
네. 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일대도 중동지역 못지않은 대량의 석유가 매장이 돼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인구 5만 정도의 작은 도시였는데요. 록펠러에게는 여기서 석유를 생산한다고 해도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네, 들리는 것처럼 이 기차가 개통됐군요.
네, 당시 미국 최대의 철도업자인 밴더빌트라는 사람이 석유 운송 사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클리블랜드까지 진출을 한 겁니다. 이것은 록펠러에게는 대량의 석유를 수송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고요. 그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요, 이 록펠러의 스탠다드 회사는 미국 정유시장의 90%를 장악하는 초대형 기업이 됩니다. 그때 록펠러는 여전히 나이가 3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사업에서 아주 눈부신 성장을 이룬 록펠러. 자, 하지만 비판도 많이 받았다면서요?
네, 이 록펠러는 원가 이하로 가격을 낮춰서 경쟁사를 파산하게 만들고요. 경쟁이 사라지면 그때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요. 봉급도 적었습니다. 직원들이 항의를 하면 공권력까지 동원해가면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록펠러는 계속 사업을 키워나갔고요. 43세 때는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네. 스탠다드 석유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국에도 손을 뻗치게 되죠?
네. 세계적인 석유 시대가 열리면서요. 스탠다드 오일은 1880년대 들어서 전 세계 원유 공급의 80%가량을 공급할 만큼 엄청난 국제적 기업이 됐습니다.
예, 이 중국에 진출한 것도 아주 큰 기회였겠죠?
네. 이 1890년대 중국에서는 대부분 가정에서 동물이나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등잔불을 썼습니다. 그런데 석유가 등장했죠.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석유 등잔이 이 값도 싸고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불빛이 밝아서 좋았습니다. 이 중국 가정이 그때 약 4억이나 됐는데요. 그 많은 가정에 석유를 공급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양이 팔려나갔겠습니까?
예.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내연기관에 가솔린, 이 주연료가 되면서 석유 사업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을지 짐작이 좀 되는군요.
그야말로 석유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만큼 현대 사회가 이 석유 의존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추세를 타고 결국 록펠러는 53세 때 예, 지금까지는 미국 최대 부자였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오릅니다.
33세의 백만 장자, 그리고 43세의 미국 최대 부자, 그리고 53살 때 세계 최대 부자가 되는데 정말 대단하군요.
네, 이 한때는 록펠러 재산이 미국 경제의 1.5%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어떤 한 개인이 1.5%나 되는 부를 차지했으니까요. 얼마나 부자였겠는지 대강은 짐작이 되죠.
예.
그의 당시 재산을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세계 최대 부자로 알려진 빌 게이츠의 3배나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이때 미국에서는 석유는 물론이고 철강과 철도 등 대규모 독점 기업들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네, 1911년의 일인데요. 이 셔먼법이라고 하는 반독점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 결과 록펠러의 스탠다드 회사도요, 이 모빌, 엑산, 에모코, 쉐브론, 쉘 이런 여러 가지 이 30개가 넘는 회사로 분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록펠러의 부는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록펠러의 자선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의 자선 활동,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실현되죠?
네. 이 록펠러 재단은 19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선단체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고요. 비정부기구로서의 영향력 또한 막강합니다. 2009년에 시점으로 해서 기금이 330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좀 들어볼까요?
네, 병원, 의학연구소, 교회, 또 여러 학교 등 사업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명문대학인 시카고 대학에 많은 기증을 해서요. 평범한 침례교 계통의 학교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로 발전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브라운 등 소위 미국의 아이비리그 여러 대학에도 많은 돈을 기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UN 본부가 있는 자리도 원래는 록펠러 재단의 땅이었는데 기부를 한 것이라고요?
네. 또 UN의 교육, 과학, 문화기구인 유네스코도 이 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록펠러 의학연구소, 뉴욕 현대미술관, 링컨 센터 역시 록펠러 가문의 후원으로 세워진 거죠.
네. 자, 이렇게 보면 그 한국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는데 그 네. 말이 좀 생각이 나는군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만 전념하던 록펠러가 어떻게 자선 사업에 뛰어들게 됐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에 충실해서 돈을 벌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중에 병원에서 있었다는 일화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 최대 부자가 된 후 그러니까 55세 때 일이라고 합니다. 록펠러는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및 우울증 때문에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 이런 의사의 놀라운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사업을 하느라고 쌓였던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요. 복도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런 글이 들어있는 액자를 보게 됩니다.
네, 그 글을 보고 록펠러가 깨달은 바가 있었나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딸의 입원비 문제로 병원에 애걸을 하고요. 병원 측은 안 된다고 실랑이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록펠러는 그 말을 듣고 비서를 시켜서 몰래 그 아주머니의 병원비를 내주라고 했습니다.
네.
얼마 후에 소녀가 완치돼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고 록펠러는 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몰랐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부터 모은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죽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많은 자선 활동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일이 있은 후에 록펠러의 병이 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록펠러는 98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미국의 부통령, 상원의원, 주지사 등 정계 재계 등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석유 재벌 존 데이비슨 록펠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